서양 문명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그 위대한 문학적 걸작을 하나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문학적 걸작이요?
네. 내용의 깊이나 막 수사학적 기교가 가히 천재적인 수준인 거예요. 근데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 서명도 없고 그냥 익명이라는 거군요.
그쵸, 그쵸.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거죠.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이 글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알아내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와, 2000년 동안이나요?
네, 오늘 우리가 시작할 지적 탐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신비로운 텍스트인 히브리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아주 치밀한 분석 자료죠. 그 히브리서의 누구, 무엇, 그리고 왜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텍스트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 자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사실 히브리서는 그 압도적인 난해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읽기를 포기하는 텍스트이기도 하거든요.
아, 솔직히 저도 몇번 포기할 뻔 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담긴 그 익명의 천재가 구사한 어떤 설득의 기줍이라든가 신학적 통찰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단순한 종교 문서를 넘어서 고대 지성사의 완전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다 떠나서 이게 일종의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 추적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이 텍스트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숨겨진 천재 작가의 정체를 추적하는 단서들은 대체 무엇인지, 또 그가 청중을 설득하려고 동원한 그 놀라운 지적 도구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인 추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굳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텍스트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막 무척이나 불친절한 책이거든요. 그 레위기의 제사 의식이나 막 피를 뿌리는 속죄일 같은 아주 고대의 구약 의식들로 꽉차 있으니까요.
그니까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거 완전 암호문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맞아요. 진입장벽이 꽤 높죠?
저도 그 데실바 박사님 자료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막 복음서처럼 예수의 삶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집에 굴러다니는 아주 두껍고 낡은 구형 전자제품 매뉴얼을 읽는 기분이랄까요?
구형 전자제품 매뉴얼이요? 아,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그쵸. 용어도 되게 어렵고, 약간 내가 이거 굳이 왜 알아야 하나 막 싶어지는 거죠. 이 두꺼운 매뉴얼 같은 텍스트가 초기 기독교 신학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현대의 우리에게 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는 건가요?
사실 그 매뉴얼 안에 기독교 신학의 가장 거대한 뼈대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그 초기 기독교 신학은 지금보다 훨씬 빈약했을 거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특히 이 텍스트는 예수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이라고 하죠. 그때 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우주 창조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기독론을 제시하거든요.
아, 그 육신을 입기 전에 우주적인 스케일을 다루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인간과 신 사이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어떻게 창조해냈는지 그 우주적인 의미를 완전히 규명해낸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의 제사 의식들을 막 지루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고대의 표편들을 전부 모아서 예수라는 어떤 완전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였던 셈이네요.
그쵸. 완벽한 설계도죠.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특히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막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니까 이 거대한 설계도가 우리 현실의 삶이랑 어떻게 강하게 부딪히는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믿음의 장. 거기가 또 핵심이죠.
네, 믿음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난 동의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지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히브리서가 가진 놀라운 윤리적 깊이예요. 데실바 박사도 히브리서가 단순히 그냥 신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1차원적인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좀더 현실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건가요?
네. 이 저자는 그 당시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청중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 때문에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아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줍니다.
아, 고난을 견디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군요.
그저 은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는지 그 거대한 틀을 딱 제공하는 거죠.
저 사실 그 대목 읽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저자가 청중한테 그 인간 사회의 인정이나 막 세상의 찬사를 구하지 말고 오직 그 하늘의 찬사를 위해 살아가며 세상의 수치를 개의치 말라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권면이죠.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삽니까? 막 소셜미디어 좋아요 수에 집착하고 남들 평가에 목을 매는 그런 철저히 고립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전곡을 찌르시네요. 맞아요.
근데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야, 남들 시선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해라.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꽉 지탱해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거의 뭐 현대인을 위한 번아웃 극복 비법이나 멘탈 생존 가이드처럼 들리더라고요.
와, 멘탈 생존 가이드. 되게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결국 이 고려의 텍스트가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취약점을 아주 정확히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오한 통찰을 담은 글을 도대체 과연 누가 썼을까?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나왔네요.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누가 썼을까 미스터리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책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믿어왔잖아요.
네네, 거의 수세기 동안 당연히 바울이 썼겠지 하고 여겨졌습니다.
증거가 있었나요?
서기 200년경에 만들어진 그 아주 초기의 파피루스 사본인 P40이라는 자료를 보면요. 로마서 바로 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의 아주 한가운데 히브리서가 완전 당당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 아예 바울 서신 묶음 안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 자체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딱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울의 가장 최측근인 디모데가 직접 언급되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바울 저작설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죠.
근데 자료를 꼼꼼히 보면 현대 학자들은 바울이 저자가 절대 아니라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라는 그 거대한 이름표를 떼어내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대체 뭡니까?
이게 텍스트 안에 저자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직접 증명해버린 치명적인 단서들이 딱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증명을 했다고요? 첫 번째 단서가 뭔가요?
첫째로 저자가 자신의 신앙적 기원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자기의 그 회심을 어떻게 묘사하죠?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설교를 듣거나 막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신성하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회심했다고 거의 맹세까지 하면서 강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바울은 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신한테 직접 받았다. 이거를 자기 사도적 권위의 완전 핵심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딱 보면 이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직접 듣고서야 믿음을 갖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와, 대박. 바울의 그 강력하고 일관된 직통 계시 정체성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네요.
완전 충돌하죠.
이건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스스로 난 남의 설교 듣고 밀었다고 해버렸으니 바울 이론은 여기서 완전히 붕괴되는군요. 그럼 또 다른 단서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바로 문체와 수사학적 기교의 차이입니다.
글 쓰는 스타일이요.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는 일부러 막 화려한 말이나 수사학적인 지혜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었거든요.
아, 일부러 좀 투박하게 썼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되게 뜨겁고 간결하고 막 때로는 되게 거칠고 직설적이에요.
감정이 막 묻어나잖아요.
네네.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고도로 훈련된 아주 화려한 수사학적 기교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그리고 철저히 의도적으로 막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헤밍웨이의 아주 건조하고 간결한 소설을 갖다가 이거 사실 셰익스피어가 화려한 운율로 쓴 거다라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두 사람의 문체가 아예 양립할 수 없다는 거군요.
아,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라면 다른 유력한 후보들은 없었나요? 막 디모데랑 아는 사이고 헬라어도 엄청 잘하고 신학적 깊이까지 있는 그런 지식인 말입니다.
당연히 초대 교회의 유명 인사들이 막 줄줄이 소환되긴 했습니다.
누가 있었죠?
예를 들면 레위 지파 출신이라 구약의 제사법에 완전 정통했을 바나바라든가 아니면 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달변가이자 헬라파 유대인으로 묘사된 아볼로 이런 인물들이 아주 유력한 후보였죠.
오, 둘 다 그럴싸하네요.
네. 그리고 근래에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초기 교회의 엄청 훌륭한 여성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가 저자라는 가설도 꽤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 브리스길라요? 남성 중심의 그 억압적인 고대 사회에서 천재적인 여성 신학자가 자신의 성별을 숨기고 이 엄청난 텍스트를 남겼다? 와, 이거 서사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그쵸. 되게 흥미로운 가설이죠. 하지만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보면 이 가설 역시 텍스트 자체가 가진 문법적 증거에 의해서 깔끔하게 논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떤 문법적 증거가 있길래요?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간번에 이해하실 텐데요. 헬라어에서는 분사나 형용사를 쓸 때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이렇게 성별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남성형 분사를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썼는데 그 당시 사회적 편견이나 핍박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성형을 써서 자기 정체를 숨기려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뭐 실수로 문법을 틀렸을 수도 있고요.
일단 실수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요? 왜요?
이 저자의 헬라어 실력은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정교하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할 레벨이 아니에요.
아, 원어민 뺨치는 수준이라 실수가 불가능하군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을 쫙 읽어보면 그 편지를 받는 청중과 저자가 이미 개인적으로 아주 끈끈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서로 아는 사이구나.
네, 청중이 저자가 누군지 이미 뻔히 다 아는데 굳이 문법까지 막 어색하게 틀려가면서 나 남잔데 하고 위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 그러네요. 독자들이 이미 쟤 누군지 다 아는 상태에서 쓴 글이라면 굳이 성별을 숨기는 위장술을 쓸 필요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바울도 아니고 브리스길라도 아니고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누가 썼는지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명 작가의 글인데 초기 교회는 대체 왜 이 책을 성경의 정경으로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건가요?
사실 그 정경성 문제 때문에 4세기까지 교회 내에서 진짜 피 튀기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쉽게 인정된 게 아니었군요.
네, 서방교회랑 동방교회 모두 오랫동안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그 신학적 통찰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걸 정경에 꼭 넣고는 싶은데 치명적으로 무명 작가의 글이라 권위가 부족했던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억지고 바울의 이름에 기대려고 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논쟁 끝에 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가 아주 담백하면서도 영원히 남을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 글을 진짜 누가 썼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신다.
오직 신만이 아신다. 와, 어떻게 보면 지적항복 선언 같기도 한데 텍스트 자체가 가진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는 저자의 이름표 따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위대한 인정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 텍스트의 힘을 인정한 거죠.
자, 이름은 몰라도 우리는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텍스트 구석구석에 남겨진 그의 지문들을 추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이름 없는 천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글쟁이였는지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죠.
좋습니다. 일단 이 저자가 구사하는 헬라어 구문론을 딱 보면 그의 교육 수준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구문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헬라어를 보면 접속사를 단순하게 툭툭 나열하는 병위구문이 주로 이루거든요.
병위구문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단순하고 좀 투박하게 이어가는 구조예요.
약간 외국인이 언어 배울 때 쓰는 초급 구조 같네요.
그렇죠. 제2외국어로 헬라어를 배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종속절을 매우 복잡하고 막 입체적으로 엮어내는 종속구문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걸 원어민 그 이상의 수준으로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만 막 고급스럽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을 쑥 넣고 거기다 조건을 걸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논리적 긴장감을 끝까지 쫙 끌고 가는 말 그대로 하버드대 문학 박사 논문 같은 그런 문장 구조를 쓴다는 거군요.
와, 하버드 박사 논문. 정확한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이 저자가 고대 그리스 로마 교육 시스템에서도 아주 상위 단계인 정식 수사학 훈련, 즉 프로킴나스마타, 라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최고급 지식인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군요.
네, 그의 글 전개 방식을 보면 이게 고대 수사학 교과서의 완벽한 실전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교과서적인가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과 징계에 대해 논증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는 먼저 청중에게 주제를 탁 소개하고 명제를 던집니다.
네네.
그 다음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든든한 근거로 제시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제기할 만한 반론을 미리 예상해서 싹 차단한 뒤에 일상생활의 유추를 통해서 청중을 부드럽게 이해시킵니다.
와, 빌드업이 장난 아니네요.
마지막에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의 사상을 딱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죠. 심지어 그는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이소크레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적 격언 있잖아요.
어떤 격언이요?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을 딱 가져와서 기독교식으로 싹 변형합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세팅해버리거든요.
와, 이건 그냥 고대의 테드 강연 아니니까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논리에다가 익숙한 격언을 싹 변형하고 또 완벽한 비유로 청중의 심리를 완전 쥐락펴락하는 거네요.
맞아요. 테드 강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뭡니까?
이렇게까지 막 고도로 계산된 수사학적 기교랑 프레임을 썼다면 이건 결국 순수하게 진실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청중의 감정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 끌고 가려고 했던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하하, 그 의구심.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너무 기교가 뛰어나면 오히려 의심스럽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데실바 박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고대 사회에서 수사학이라는 건 사람을 속이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렌즈였거든요.
아, 필수적인 도구였다.
네. 저자는 청중을 막 조종하려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소식이 얼마나 권위 있고 또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갈고 닦은 최고의 지적 도구랑 학문적 훈련을 철저하게 헌신한 겁니다.
와, 진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군요.
네,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그릇에 진리를 담아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기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그 엄청난 보물을 담아내기 위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새 공품을 깎고 또 깎아서 빚어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텍스트가 단순히 눈으로 읽기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귀로 듣기 위해 설계된 오디오 콘텐츠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시작부터가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서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밝히는 인사가 아예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 헬라어 원문 첫 12 단어를 딱 분석해보면요. 영어의 피 소리에 해당하는 헬러 파이 소리가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팡팡팡 터져나옵니다.
와, 펀치라인이네 완전.
네, 엄청난 두음은 기법이죠. 게다가 단어의 시작과 끝의 운율을 딱딱 맞추는 유사음 시작 기법, 또 유사음 종결 기법 이런 걸 마구 사용하고요. 대조법을 통해서 문장이 주는 청각적인 타격감을 아주 극대화했습니다. 이거는 고대의 오디오북, 아니 거의 라이브 팟캐스트의 조상님격이네요.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박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로 들었을 때 그 리듬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저자는 완전 뼛속까지의 그리스 수사학의 마스터잖아요. 그런데 그가 설교의 베이스 텍스트로 삼은 건 철저하게 유대적인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그러니까 유대교 텍스트랑 그리스 로마 문화가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막 강렬하게 충돌하고 또 융합이 됩니다.
네, 그 융합의 과정이 바로 히브리서가 가진 최고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이 저자는 설교할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원본을 안 봤다고요?
네. 그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유대인들이 널리 읽던 헬라어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텍스트를 선류의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아, 70인역, 번역본을 썼다. 근데 번역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원래 언어의 그 묘묘한 뉘앙스를 100% 살릴 수가 없고 틈새나 오차가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보면 이 저자는 그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차나 차이를 막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핵심 무기로 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이상한데요. 원본의 뜻이랑 달라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핵심 신학을 세울 수가 있죠?
시편 8편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네, 여기서 히브리어 원단어는 철저하게 공간적 혹은 계급적인 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위고 인간이 아래다 이런 위아래의 문제죠.
계급의 차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쓰인 단어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 즉 잠시 동안이라는 모호성을 동시에 가진 단어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낮다가 번역되면서 잠깐 동안 낮아졌다로 해석될 여지가 확 생겨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헬라어 번역의 그 미묘한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들었나요?
그는 이 구조를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오!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져서 인간의 비천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 이후에 다시 영광을 얻으셨다는 그 완벽한 기독론적 서사를 그 모호한 번역의 틈새에서 쫙 뽑아낸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깊게 파고들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현대의 잣대로 엄격하게 보면 저자가 히브리어 원문의 의도와는 아예 다르게 번역된 어떤 오류 혹은 오역을 딛고 서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을 딱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만약 건물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번역 위에 세워졌다면 당시 유대인 청중들이 야, 그거 원문엔 그런 뜻 아니잖아 하고 막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현대의 엄격한 성서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과도한 해석이나 텍스트의 왜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예도 하나 있습니다.
오, 뭔데요?
시편 40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귀를 파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폈다고요?
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되게 투박하지만 시적인 비유죠.
아, 말 잘 빚게 귀를 열어줬다?
네. 그런데 70인역의 번역자는 이게 헬라어 독자들한테는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까 봐 이걸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완전히 생뚱맞게 의역을 해버립니다.
네. 귀를 팠다는 게 몸을 예비했다로 바뀌었다고요?
네.
아니, 이건 번역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창작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창작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헬라어 번역 구절을 탁 덥석 물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육신이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십자가 속죄신학으로 그냥 쫙 연결시켜버립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까 저자의 그 연결하는 천재성은 진짜 인정하겠는데 속으로는 이거 진짜 기초가 없는 사상누각이 아닐까 하는 약간의 찝찝함이 남거든요. 1세기 사람들은 이걸 대체 어떻게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1세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인드셋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발랐나요?
네.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당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70인역 번역본은 단순히 원문을 못 읽어서 보는 편의를 위한 2차 자료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들은 이 번역 과정 자체에 하나님의 신성한 영감이 직접 개입했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아, 번역도 영감을 받았다?
즉, 원본 히브리어 성경과 완전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그 이상으로 신성한 텍스트로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번역된 헬라어 문장 자체가 그냥 토 달 수 없는 완벽한 신의 말씀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무슨 오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번역본이라는 거룩한 텍스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새로운 신성한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냈다고 본 거겠네요?
네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희미한 그림자들을 싹 모아서 예수라는 아주 선명한 형상으로 맞춰내는 그 천재적인 모형론적 해석을 해낸 거군요.
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이 저자의 융합 능력은 신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면서도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철학적 밈이나 대중문화를 설교에 아주 노골적으로 끌어다 씁니다.
오, 이스라엘 종교 텍스트에 그리스 대중문화를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아주 유명한 말놀이 격언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배운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 그대로 딱 적용합니다.
헬라 철학을 예수님한테 적용했다.
게다가 신앙이 어린 자와 성숙한 자를 가리켜서 적과 단단한 음식으로 탁 대비시키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당시 길거리에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쓰던 방식이랑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철학적 개념을 기독교 교육에 이식해버렸네요.
네. 대중들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을 딱 빌려와서 기독교적 성장의 필요성을 아주 부드럽게 설득한 거죠.
와, 기가 막히네요.
오,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할 때요. 당대 헬라 지식인들이 엄청 열광하던 소크레테스나 뭐 페레그리누스 같은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마주한 철학적 영웅들의 모습에 예수를 싹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메시아를 그리스 철학의 영웅 이미지로 완전 세련되게 브랜딩한 셈이네요.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메타포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막 거대한 관중석, 경주장,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레슬링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완전 당시 고대 도시에서 흔하게 열리던 올림픽 같은 육상 경기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 지식인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은 센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힙스터였네요.
네, 그는 자신의 그 깊은 유대교적 영성, 헬라어 수사학의 극한의 기교, 스토아 철학의 지혜, 심지어 대중적인 스포츠 문화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싹 넣고 융합해서 가장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오디오 작품을 완성해낸 겁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이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는 빈약한 신흥 종교의 그 투박한 언어를 벗어나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나 지식인들과도 당당하게 맞붙을 수 있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언어와 철학적 뼈대를 딱 갖추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고대 천재의 머릿속을 아주 깊숙이 엿보았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죠.
사실 정보와 콘텐츠가 매일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는 흔히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익명 저자는 진리라는 본질에 절대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설득과 예술성이 진리를 진짜 진리답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치밀한 논리로 또 어떤 친숙한 비유와 문화적 언어로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진리를 돋보이게 하는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진리가 사람들의 척박한 현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아주 치열하고 거룩한 노력이라는 걸 오늘 분석을 통해 배울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이 깊은 탐험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가는 그 번역의 미세한 변화와 틈새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신성한 영감을 발견했고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냈습니다.
번역의 틈새에서 진리를 찾아낸 거죠?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매일 의존하는 다양한 언어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번역기들은 과연 어떨까요?
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요?
이 매체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본의 진실을 어떻게 미묘하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번역과 필터의 틈새 속에서 진짜 진실이 왜곡되고 있음을 머만히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 이거 진짜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고대의 천재가 그 언어의 틈새에서 찬란한 진리를 빚어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번역기들의 틈새를 한 번쯤은 날카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꼭 필요한 태도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